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의 첫 단체 상봉 행사가 오늘 금강산 이산 가족 면회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산 가족 상봉 첫 일정인 단체 상봉은 오늘 오후 3시 30분 북한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시작돼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상봉 행사에서 남측 상봉단 96가족 389명과 북측 96가족 141명은 60여 년 만에 이뤄진 재회의 벅찬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측 상봉단에서 김남규 할아버지와 권오희 할머니 등 90살을 훌쩍 넘긴 고령자들이, 또 북측 상봉단에서도 88살 이상의 최훈식, 리흥종, 정규현 할아버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은 단체 상봉에 이어 저녁에는 남측 주최 환영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내일은 개별과 단체 상봉 공동 오찬 행사가 이어지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작별 상봉을 갖는 등 2박 3일간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영국의회에서 연설하고 저녁에는 버킹엄궁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은 시 주석은 내일은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영국 기업체들을 방문합니다. 영국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시 주석의 방문 기간 46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정부 강요와 정치인들이 대거 참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중의원과 참의원 71명이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여기에는 무토 요시 외무부 대신과 도카시키 나오미 후생 노동부 대신을 비롯한 부대신 5명과 정무관 3명 등 차관급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서 지난 17일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신사에 복납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참배나 공물 복납은 개인으로서의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오늘 이라크 이르빌에서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족 자치정부 수반과 만났습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바르자니 수반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미국과 쿠르드족의 공동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ISIL과의 계속되는 전투 상황에 대한 생생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군은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ISIL을 압박하는 등 전투의 일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라크군과 친정부 민병대 역시 공습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던포드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라크 당국자들이 러시아에 공습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폭격 사건 조사를 위해 미군과 아프간 조사단이 무단으로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과 아프간 군 합동 조사단이 지난 15일 쿤두즈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건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조사단이 병원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현장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총선거에서 야당인 자유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주스틴 트리도 자유당 대표가 차기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전체 의석 338석 가운데 자유당이 184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99석에 머물렀고 좌파 성향의 신민주당은 44석의 저조한 성적에 그쳤습니다. 올해 43살의 트리도 대표는 캐나다 사상 두 번째 최연소 총리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60여 년 만에 꿈같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북한의 거듭된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believe that with a peace treaty, they will have strong argu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북한 금강산에서 열린 1차 상봉 행사 첫날인 오늘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60여 년 만에 꿈같은 재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금강산 면회소는 혈육을 만난 기쁨과 회한의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피난길 잠깐 외출하고 돌아오겠다던 아버지는 65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만났습니다. 북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인 88살 최윤식 할아버지는 갓난아기였던 아들이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을 살아서 보게 된 최윤식 할아버지는 왜 이제서야 아들을 만나게 됐는지 지난 세월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헤어진 아버지를 다시 만난 딸은 아버지를 부둥켜 안으며 오열합니다.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휠체어에 의지한 채 구순의 노인으로 돌아오자 60이 넘은 딸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헤어진 누나를 만난 71살 박문수 할아버지는 거칠어진 누나의 손을 부여잡고 정성껏 준비해온 영양제와 로션을 건네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60여 년 동안 간직했던 그리움을 쏟아내기엔 한없이 시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첫 단체 상봉에서 북측의 96가족 141명이 한국에 있는 가족 389명을 만났습니다. 이 가운데 다섯 가족은 헤어진 부모와 자식을 만났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이어 저녁 7시 반부터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상봉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금강산 호텔에서 가족별로 비공개 개별 상봉을 갖게 됩니다.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어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오후에 다시 단체 상봉을 하는 등 모두 세 차례 만남을 이어갑니다. 남측의 이산가족들은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박 3일 동안 모두 6차례 12시간에 걸쳐 혈육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상봉단은 오전 8시 반쯤 홍영표 한국 통일부 장관의 배웅을 받으며 집결지인 속초를 떠나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측 상봉단 가운데 77살 김순탁 할머니와 83살 염진내 할머니는 천식과 디스크 증세로 구급차를 타고 이동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상봉에는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남측에서 의료진 12명과 구급차 5대가 동행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전날 속초에서 한국 측 이산가족들을 만나 오랜 시간 가족들을 기다리게 해 죄송하다며 상봉 정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위해 여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 최선을 다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2회차 상봉에서는 한국 측 90가족이 북측 가족 180여 명을 만납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2000년 8월 이후 20번째로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핵실험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 영변 원자로의 가동을 인적 정보와 기술 정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아직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할 기술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신문기들에 대해서 성능이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의 즈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밝히고도 실행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중국이 반대하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은 데다 기술적 준비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주변 인물에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기 전 자신에게 지도자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는 현재 평양에서 지병을 치료하며 칩거 중이며 건강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제1위원장의 목 뒤에 혹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어 북한의 외국 주재관 가운데 올해 들어 최근까지 20명이 망명해 지난해에 18명, 두 해 전에 8명과 비교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현재 한국에 입국한 북한 망명자 가운데는 황장엽 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엘리트급 탈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군사분계선 지뢰 도발과 관련해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 청와대의 날조라는 여론을 만들라는 내용이 담긴 북한 225국의 선동 지령문을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비핵화 조치가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의 첫 반응을 보인 북한에 미국의 변함없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비난한 북한에 미국 정부의 변함없는 대화 의지와 비핵화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long made clear in close consultations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that we remain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 정상의 북핵 공동성명에 강하게 반발한 북한 노동신문 논평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삼갔습니다. 대신 미국은 동맹 동반국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할 책임이 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선제 조건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미한 정상회담을 친미 4대 매국 행각, 동족대결 구걸 행각 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뒤 핵무력은 미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보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일에도 핵개발, 위성발사 권리와 평화체제 전환을 요구한 북한 외교당국자의 발언에 미국의 우선순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은 두 나라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성공적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공동성명은 앞으로 중국과 북한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진흥재단이 19일 지난주 열린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두 나라의 대북 정책에 빛이 들어갈 틈조차 없을 정도로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t was a way for President Park and President Obama to affirm there is no daylight between us on North Korean policy.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 등 일각의 미한 동맹에 대한 의구심을 이번 회담을 통해 불식시켰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하지만 두 정상이 일부 사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치를 밝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I would have liked a little more specificity on some of the affirmations, you know, on the closeness of the
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THAAD의 한반도 배치 발표가 없었고 공동 성명에서 언급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두 나라 모두 구체적 조치가 없었으며 새로운 추가 제재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트로이 스탱가른 한미경제연구소 의회담당 국장은 두 정상이 대북 정책이 미흡하거나 아예 대책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을 불식시키면서 문제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o I don't think that this problem comes down to a lack of effort, you know, on the U.S. side. I mean,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tried. North Korea has said no.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 미얀마와 관계를 개선하고 이란과 핵 합의를 했다며 북한에도 같은 접근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스탱가런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된 건 이란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란 점을 지적한 건 북한의 의지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회견에서 이란이 핵무기 포기에 진지한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협상에 임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ce they showed that they were serious about the possibility of giving up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면 박 대통령과 자신은 이란처럼 공정하게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남북회담본부 상근 대표를 지낸 양창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나타낸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Obama has a strong support for her drive for unification because you know there was some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보다 통일을 우선시한다는 비판과 북한이 이를 흡수 통일로 보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정당화했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 관료 출신인 양 감사는 특히 두 정상이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 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meaningful that President Obama stated that U.S. has no intention for hostile policy towards North Korea.
양 감사는 중국 관리들은 자신들이 대북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를 미국의 핵전쟁과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만큼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고 밝힌 건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동참과 압박,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양 감사는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거듭된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문제를 덮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한 기회주의적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아울러 한반도 관련 어떤 협정이든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제안한 북한. 미북 간 신뢰를 조성해 전쟁의 근원을 제거하자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미한연합사를 함께 지휘했던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속임수로 일축했습니다. 버웰벨 전 사령관은 18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다시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believe that with a peace treaty, they will have strong argum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leave the peninsula.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했던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의 제안에 이란과 핵 합의를 타결한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를 시험해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요구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흔들리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러리 전 사령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의제를 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기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담하게 정책 전환을 하면 한반도의 안전 환경도 극적인 개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 역시 그들의 과거 도발과 의무 위반 전례를 볼 때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전은 오히려 미한 동맹으로 인해 더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도발 이후 협상을 모색하는 반복적 양상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That's their cycle of provocation. They like to negotiate after something and then try to
그러면서 다소 안정적으로 바뀐 듯 보이는 한반도 안보 실태 역시 여전히 일촉즉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실제로 원하는 건 평화조약이 아니라며 다른 목적을 위한 구실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버웰벨 전 사령관 역시 북한이 현 정전협정 체제를 권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며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It's always been true that the North has used the ongoing armistice as a tool to frighten their own population.
북한 정권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확산시키는 등 자국민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데 정전협정 체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은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지 여부와 미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시험해보겠다는 의도 외에 어떤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는 게 벨 전 사령관의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또 미국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며 쿠바는 북한처럼 핵무기를 갖춘 100만 대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카리브해 안보에 미치는 위협 역시 북한의 도발 수준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존 틸러리 전 사령관도 북한이 실제로 평화협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영향력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VOA에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핵보유국 대접을 받겠다는 것과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it has to do with North Korea's desire to want to be treated as a nuclear power.
또 이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미한 동맹을 갈라놓기 위한 북한의 오랜 전략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최대 이해관계는 김씨 정권의 생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는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평화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I don't think they have any desire to make a peaceful environment unless it results in unification under the North Korean regime.
맥스웰 부소장은 남북 통일 전에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유린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경제적 우위에 있는 자유민주 체제에 의해 주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버웰벨 전 사령관은 6.25 전쟁의 당사자인 한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is a sovereign country of its own right today, and South Korea longs for reunification under a
통일을 염원하는 자유민주 체제이자 주권 국가인 한국이 어떤 종류의 평화협상 과정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를 위해선 유엔이 서명한 정전협정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심사숙고를 거쳐야 하겠지만 북한과의 잘못된 협상으로 가장 많은 걸 잃게 될 한국과 한국 국민이 평화협상 테이블에 반드시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부소장도 6.25 전쟁은 남북 간의 싸움이었고 양측 모두 유엔에 의해 주권국가로 인정받은 만큼 어떤 협정이든 한국의 참여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civil war between North and South. There are two sovereign nations recognized in the United Nations. If South Korea wants to do that, that is, you know, that is certainly their decision.
이와 관련해 미국 컬럼비아 법과대학원 노정호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 나라가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예로 들면서 평화협정 체결 상대를 미국으로 못 박은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 문제가 있고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북한하고 미국 간의 평화협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도 간에 그 어떤 우리가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려면 뭐 일단 당사국으로서는 한국이 반드시 들어야 되고
노 교수는 핵무기를 보유한 채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북한과 북한 비핵화를 평화체제 조성의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한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석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안보법제 통과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한국의 영토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미한일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와 함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한 장관은 앞으로 신뢰가 쌓이면서 공감대가 넓혀져야 가능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최근 공개한 탄두가 둥근 형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으로 이것이 북한이 개발 중인 첫 ICBM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ICBM 전력화가 상당 수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탄도 모양이 둥근 탄도미사일 KN-08이 북한이 개발 중인 첫 ICBM의 형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KN-08 탄도미사일의 탄두는 개발 기술이 발전하면서 뾰족한 형태로 바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2년 지나서 금년도에는 그것이 둥 추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개발이 최초 형태로 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때 이어 2013년 7월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탄두 모양이 뾰족한 KN-08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선 탄두 모양이 둥글게 바뀐 KN-08 미사일을 선보였습니다. 한 장관은 기술 진화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등장한 KN-08 탄두가 오히려 더 발전된 형태라는 점을 지적하며 위장용이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북핵 전문가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처음 공개한 KN-08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럴듯한 모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이번 KN-08은 실질적 전력화에 상당히 근접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탄두 모양이 둥글게 바뀐 것은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섭씨 7000도의 고열을 극복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방식을 채택한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2012년과 2013년 공개된 미사일은 3단체이지만 이번 미사일은 2단체이고 길이도 1m에서 2m 정도 짧아져 미국 전역은 아니더라도 미 서부 지역을 타격할 만한 사거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번 KN-08이 구소련의 사거리 1만 km의 UR-100과 모양과 길이 그리고 연료 추진제 등이 거의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탄두를 둥글게 만들어 1톤 정도의 큰 핵탄두의 탑재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번에 공개된 미사일을 통해 북한의 ICBM 개발 방향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전력 현실화가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아직 ICBM에 탑재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관측도 여전히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영욱 박사입니다.
이번에는 탄두 모양이 둥근 형태로 나왔는데 이거에 관해서 해석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많은 분석가들이 이 둘 다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위장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편 한민구 장관은 이번 열병식 때 재등장한 북한 핵배낭 부대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있지만 배낭의 방사능 표식은 화생방 관련 부대를 표시한 것으로 실제로 핵배낭을 들고 나왔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에 자동차 전용 부교를 건설하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다음 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첫 실무그룹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이용남 북한 대외 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라슈카 극동개발부 장관 간의 회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과학, 기술 협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갈라슈카 장관과 이용남 대외 경제상은 지난 13일 회담한 데 이어 이튿날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19일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두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 접경지역인 두만강에 자동차 전용 부교를 건설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러시아는 이미 이달 초 부교 건설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한 사실을 북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실무그룹을 구성해 다음 달 블라디보스톡에서 합동 실무그룹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두만강의 북러 접경 구간에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핫산과 북한의 라진을 연결하는 철도만 놓여 있을 뿐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3월 열린 회의에서 두만강에 자동차 전용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 영구 교량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부교를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지난주 회담에서 북러 교역을 중개할 무역센터를 다음 달 말까지 평양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오는 11월 말까지 무역센터 등록 절차를 마치고 결제 시스템을 마련하며 무역센터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전자무역체계 등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북러 양측은 특히 올해 안에 무역센터를 통한 첫 교역을 실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극동개발부는 러시아 기업들이 제안한 무역센터 설립을 북한도 지지했다며 양국 간 교역을 효율화하고 시장을 통합하며 승인된 은행들을 통해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역센터의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제3국을 통한 러시아와의 교역량과 교역 범위에 대한 분석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극동개발부는 밝혔습니다. 극동개발부는 중국의 대북 수출 물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억 달러 상당이 러시아제 상품이라며 제3국을 통한 중개 무역을 줄이면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 뿐 아니라 상품의 품질에 대한 감독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강요와 의원들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요.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에 돌입했다는 소식, 캐나다에서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자유당이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중국 경제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3, 4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9년 1분기에 6.2%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요. 당시 2009년에는 전 세계 금융위기에 강력한 여파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후에 계속 7% 이상이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6.9%, 6%대를 기록한 겁니다. 중국 성장률이 전분기인 지난 2분기에도 7%에 그쳤었는데요. 따라서 4분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7% 성장 목표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부가 제시한 7% 성장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시장의 예상보다는 선전했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시장 전망은 지난 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6.8%까지 떨어질 거란 그런 예상이었는데 하지만 예. 뭐 6.9%니까 이런 이전 전망에 비하면 선방한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진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 또 중국 내부에서도 경제 하강 압력 등이 높다는 점 등을 꼽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있고 또 3분기 무역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8% 가까이 떨어지는 등 수출이 부진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 등도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자 성장률이 더 내려간 데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실 외부의 우려에 비해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6.9%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연간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 중국 경제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경제 개혁 또 구조 조정을 추진을 하면서 성장률 하락은 예상된 것이고 또 건강한 이 상태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밝혀왔는데요. 특히 이제는 경제가 과거 이 두 자릿수의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 시대, 뭐 영어로는 뉴노멀, 중국어로는 신창타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경제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중국 매체들도요. 중국의 경제 구조조정 노력에 성과를 내고 있는 증거라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1, 2차 산업보다 서비스업 같은 3차 산업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작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뭐 세계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과 수출 경쟁을 벌이는 나라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예.
또 중국 정부가 앞서 이제 7% 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 4분기에 좀 더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주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나름 미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달 말에 열리는 이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가 나온 직후에 국제 유가가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던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원유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전 세계 원유 소비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요.
예.
중국 경제가 침체한다면 원유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이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원 원자재 수요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 국제 원유 가격은 뭐 여러 가지 가격이 있는데요. 3% 또 많게는 3.7% 정도 내려갔고요. 하지만 뭐 유가가 최근에 하락세에 있었고 매일 뭐 변동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 발표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네.
참고로 어제 원유 가격을 보면은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46,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 $48로 모두 이 $50 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 정부 관료들과 의회 의원들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주변국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요.
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이 합세된 곳이라서 그동안 일본 침략 전쟁에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이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시설입니다.
네. 또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연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참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야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진 않았고요. 예. 개인 자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오늘이 이제 야스쿠니 신사 가을 제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일본 내각 각료 여러 명이 이 참배를 했고 또 의원 70여 명 등 이 주요 정치 인사들이 대거 이번 가을 제사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요. 일본 의회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위한 의원 모임까지 있는데 지난해 가을 제사 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이 참배한 의원 수는 조금 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야베 총리가 참배를 직접 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 공물 보낸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주변국들은 아베 총리가 공물을 보내는 행위 자체도 비판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3년 12월 이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총리 취임 후 1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했을 때만큼 거세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또 공물 봉헌은 총리 자격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에 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또 이 아베 총리도 이 공물을 보낼 때 총리 직함을 빼고 이름만 써서 보내고 있는데요. 또 이제 일본의 정치인들은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령을 기리는 게 문제될 게 있냐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을 왜 주변국들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야스쿠니 신사가 도쿄에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쟁에 나갔다가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고요. 세워진 연도는 1869년입니다.
예.
지금까지 246만 명이 합서됐고요. 특히 그중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 주요 관계들이 참배할 때마다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해왔고요. 이렇게 이제 전범들이 합세된 곳을 주요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자칫 미화할 수 있다 이런 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학자들도요. 이 야스쿠니 신사가 세워진 데는 이 표면적으로는 영령을 기린다는 이유가 있지만 과거 침략 전쟁의 젊은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그런 시설이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이 말씀드린 이 과거 2013년에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이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이 한국 또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향은 없을까요?
아베 총리가 아닌 일본의 내각 각료들이나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에 참배한 것 자체는 이제 새로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큰 영향은 없을 거란 분석이고요. 오히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보낸 것은 중국 또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의도다. 오히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토가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요?
네,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하는데요. 나토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여러 나라들의 이제 안보 협력 기구죠. 이번 훈련에는 나토 회원국 30개국에서 3만 6천 명의 병력이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훈련의 이름은 트라이던트 정처 이렇게 명명이 됐고요. 나토 사령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현대전 합동 작전 수준을 과시하고 또 현재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안보 도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배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 훈련이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이어서 또 시리아의 공습을 시작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중동의 ISIL, 또 불안정,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나토가 대응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나토는 이번 훈련을 2년 전부터 계획했지만 이번 훈련에서는 최근 나토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대응한 훈련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토는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에 계속 개입하면서 동부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토가 앞서 동유럽의 신속 대응군이라는 것을 창설을 했는데 이번 합동 군사훈련에는 4만 명의 신속 대응군, 특히 그중에서도 5천 명의 초신속 대응 병력의 해상, 또 공중 작전 능력을 시험하는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나토는 이번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알렉산더 버시바우 나토 사무차장이 어제 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버시바우 차장은 과거에 미국의 한국주재 대사를 지냈던 익숙한 인물이죠.
예.
버시바우 차장은 이번 훈련은 가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와 대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나토는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혼란, 또 극단주의 세력,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중요한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고요. 이에 대응한 대비태세,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제도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는 나토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훈련은 지금 어디서 이제 열리고 있는 거죠?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열리고요. 다음 달 초까지 3주간 계속됩니다.
네, 이번에는 캐나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캐나다가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네요.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어제 총선을 실시했는데요. 캐나다 언론들에 따르면 자유당이 전체 하원 의석 338석 중에 184석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는 보도입니다.
네. 자, 이 정도면 압승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그 압승을 거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그만큼 변화를 바랐기 때문인데요. 집권 보수당은 지난 10년간 집권하면서 거둔 이 경제 성과 등을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이 최근에는 캐나다 경제가 부진한 상황이고요.
예.
특히 보수당은 중산층보다는 부유층의 우호적인 정책을 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당은 이 총선을 앞두고요. 자유당에 대한 지지가 계속 높아지자 보수층을 모으기 위한 그런 선거 전략을 폈는데 오히려 진보층을 자극하면서 반보수 세력을 집결시키는 역효과를 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자유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40대 초반에 젊은 총리가 취임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 캐나다 자유당은 현재 43살의 쥐스탱 트뤼도 대표가 이끌고 있는데요. 이번에 총선에서 자유당이 승리하면서 트뤼도 대표가 다음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데 트뤼도 대표는 캐나다의 이 유명한 정치 가문 출신이죠. 아버지가 1968년부터 79년, 또 80년부터 84년까지 무려 16년간이나 집권을 했던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입니다. 그래서 트뤼도 대표가 아버지에 이어서 총리가 되면 캐나다의 첫 부자 총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네, 43살이면은 꽤 젊은 축에 속하는데
네.
캐나다에서 가장 젊은 총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지난 1979년 아버지 이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를 꺾고 총리가 된 조 클라크 전 총리가 39살에 총리가 됐다고 합니다.
예.
쥐스탱 트뤼도 대표는 이제 총리가 되면은 역대 두 번째로 젊은 총리가 되는데요. 트뤼도 대표가 오늘 총선 승리가 확정된 후에 지지자들 앞에 섰는데 긍정적인 정치의 힘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 또 변화를 바라는 행동하는 국민들이 일궈낸 승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의 뜻을 밝혔고요. 트뤼도 대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부유층 증세, 또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미국과의 경제 협력과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자, 전임 스티븐 하퍼 총리 아직 물러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오랜 총리직에서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퍼 전 총리는 이제 보수당 대표직에서도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는 자신이 바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결정은 틀린 적이 없다면서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지난 10년 가까이 자신이 캐나다의 총리로 일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 또 자신과 보수당은 캐나다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또 캐나다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뷰의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늦은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흐리겠고 곳에 따라 비가 약간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0도, 남포는 최저 13도, 최고 20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는 전 지역에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흐리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2도, 강계 최저 8도에서 최고 1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4도, 최고 21도, 개성 최저 13도, 최고 2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2도, 최고 17도, 장진 최저 4도, 최고 8도, 해산 최저 3, 최고 7, 원산은 최저 13도, 최고 2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구름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7도, 최고 10도, 선봉도 최저 4도, 최고 8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다소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알레포 지역에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주민 수만 명이 추가로 피난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엔은 알레포주의 칸과 투만, 알하데르 지역 주민 3만 5천여 명이 러시아의 거듭되는 무차별 폭격과 시리아군의 공세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군은 아울러 홈스와 하마, 라타키아 등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머지 주요 도시 지역에 대해서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공습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반군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오늘 이라크 북부 이르빌에서 마수드 바라잔이 쿠르드족 자치정부 수반과 만났습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바르잔이 수반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미국과 쿠르드족의 공동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ISIL과의 계속되는 전투 상황에 대한 생생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쿠르드 자치정부군은 1년 이상 지속되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ISIL을 압박하는 등 전투의 일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라크군과 친정부 민병대 역시 공습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던포드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라크 당국자들이 러시아에 공습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폭격 사건 조사를 위해 미군과 아프간 조사단이 무단으로 병원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한 것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과 아프간군 합동조사단이 지난 15일 쿤두즈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건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조사단이 병원 정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현장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의료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북 이산가족의 첫 단체 상봉 행사가 오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첫 일정인 단체 상봉은 오늘 오후 3시 30분 북한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시작돼 2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상봉 행사에서 남측 상봉단 96가족 389명과 북측 96가족 141명은 60여 년 만에 이뤄진 재회에 벅찬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남측 상봉단에서 김남규 할아버지와 권우희 할머니 등 90살을 훌쩍 넘긴 고령자들이 북측 상봉단에서도 88살 이상의 최훈식, 리흥종, 정규현 할아버지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단체 상봉에 이어 저녁에는 남측 주최 환영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내일은 개별과 단체 상봉 공동 오찬 행사가 이어지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작별 상봉을 갖는 등 2박 3일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12시간 동안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게 됩니다.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정부 강요와 정치인들이 대거 참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야스쿠니 신사의 가을 제사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중의원과 참의원 71명이 단체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여기에는 무토요지 외무부 대신과 도카시키 나오미 후생노동부 대신을 비롯한 부대신 5명과 정무관 3명 등 차관급 정부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서 지난 17일 마사카키라는 공물을 신사에 복납하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유시대 관방장관은 참배나 공물 복납은 개인으로서의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총선거에서 야당인 자유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주스틴 트리도 자유당 대표가 차기 총리직에 오르게 됐습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 전체 의석 338석 가운데 자유당이 184석을 차지해 제1당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99석에 머물렀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